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8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한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죄의 씨앗이 열매로 맺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은 작년 9월 새로운 왕을 맞이하였습니다. 찰스 3세입니다. 찰스 3세는 최장 집권한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밑에서 오랜 세월 황태자로 지냈습니다. 1952년 3세의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되었고 1969년 정식 왕세자가 되었지만 어머니가 2022년 9월에 서거하기까지 53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겠습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위여도 왕이 살아있으면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 압살롬은 다윗 왕의 삼남이었지만 말씀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윗의 뒤를 이어갔을 텐데 그는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역입니다. 왜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에 대해 아버지 다윗이 보인 무책임한 행동에 실망한 것,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 아버지의 판단력과 결단력 등이 많이 약해졌기에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무엇보다 형제 암논을 죽인 일로 자신이 왕권 승계에 대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판단 등 다양한 생각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행보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3년이란 세월을 보냅니다. 요압을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2년입니다. 도합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에게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 뜻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형제를 죽인 것은 분명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로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기에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회개가 아닌 당당함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불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반감만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고 아버지와 화해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포석을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아버지와도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걸어갈 행보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아버지 다윗을 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 아버지와 화해할 만큼 신중하고 치밀한 인물입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하였다고 하였는데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머리도 비상했습니다. 아버지를 제치고 왕위를 갖기 위해 그는 시간을 드립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과 같이 자신이 아버지 다윗보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온 이스라엘에 심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압살롬은 잘 갖춰진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서서히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각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제품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홍보에 공을 들이듯 압살롬은 자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송사를 위해 왕을 찾아온 이들에게 접근하여 늙은 왕 다윗과 그 정권을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그 송사를 들어주면서 서서히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압살롬의 이 행위를 히브리어로 가나부라고 표현합니다. 훔쳤다 라는 뜻입니다. 10계명 중 제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할 때 도적질이 바로 이 가나부, 훔치다 라는 단어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모르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슬그머니 훔쳐간 것입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보여주는 것도 마음을 얻는 것도 성공합니다. 때가 되어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어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 곳곳에 사람을 심어 압살롬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소리치게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전화 등 홍신 매체가 잘 갖춰진 시대가 아니니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외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분위기가 압살롬이 의도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더욱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는 삼국지로 치면 제갈량에 해당하는 인물로 압살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래전 장인 사울에게 쫓기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판단력이 흐려졌다, 늙고 무력한 왕이라고 여론을 만들어 왔는데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 민첩하고 정확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일단 다윗은 자신이 거느린 군대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피합니다. 만약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된다면 그 자체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또한 어찌 아들을 향해 칼을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도 압살롬을 위해서도 왕실을 위해서도 피난을 택합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만 남긴 채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는 자신이 왕궁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벤 메르학에 도착해서는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행보를 계획합니다. 촉각을 다투는 때에도 다윗은 꼭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같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가 다른 종류의 새 둥지에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게 하는 습성을 탕란이라고 하는데 뻐꾸기는 생존을 위해 붉은 머리 오목누니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란을 행합니다. 뻐꾸기 새끼는 알에서 나온 후에 혼자 어미의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또 다른 새끼들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독차지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가짜 어미새는 뻐꾸기 새끼를 자신의 새끼 마냥 먹이를 물어다 주며 기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중 하나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뻐꾸기 새끼가 둥지에서 다른 아이들을 밀어내어 자신이 둥지를 독차지하듯 죄는 그렇게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 압살롬은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 심겨진 죄의 씨앗이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심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죄가 심겨져 열매로 맺어졌다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피난가는 자신을 저주하며 비난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며 묵묵히 그 상황을 넘깁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 지은 죄가 계속해서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는 별개로 죄의 씨앗이 열매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욕심으로 번역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 욕망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욕심낼 때 그것은 죄가 되고 그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됩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그리고 행동이 훗날 어떻게 이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그것이 죄라면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 그리고 새로운 한 주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 263장 3절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이라는 죄의 씨앗이 열매로 맺어져 힘겨워하는 것을 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중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에게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